감사합니다. 찬양 가사대로, 찬양의 소망대로 우리 교회가 정말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이사야 40장 28절 말씀만큼 또는 그 말씀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말씀이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으리라. 내가 하나님이라.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의 한 절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말씀이 또는 성경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고 하나님을 한마디로 그 성경 구절을 상징할 수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말씀은 그 한 절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해석하거나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전체를 이미지를 형상화시킬 수 없는 성경 구절들도 있습니다. 위험한 건 이단들은 아주 애매한 그 한 절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해석해서는 안 되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때 이단들의 무리한 일들이 생기고 위험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은 야 그렇구나 그렇구나 마치 대단한 진리를 깨닫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한 절, 믿음으로 오직 의롭게 된다는 이 한 절, 이거는 신학적으로 전체를 기독교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 전체를 한마디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이죠. 오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애용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 힘을 주고 소망이 되고 또는 생명 같은 놀라운 능력을 주었던 말씀 중에 하나, 아마 10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왜 나왔는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2세기 덴마크 궁궐 안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가끔씩 그 왕궁 안에 귀신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는 어느 날 밤에 왕자가 혹시 죽은 자기 아버지의 영혼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그 귀신이 나타날 때를 기다렸고 귀신이 나타났던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만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그 귀신을 만났습니다. 정말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 왕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억울하게 죽었다. 너의 삼촌이 독극물을 내 귀에다가 불어넣어서 내가 죽었어. 그 이야기를 들은 왕자는 사실은 아버지가 갑자기 서거하면서 미처 슬퍼할 틈도 없이 자기의 어머니가 삼촌인 클라우디우스라는 삼촌하고 재혼을 하고 왕위에 즉위를 하면서 아주 혼돈 속에 빠져 있었을 때입니다. 정황상으로 틀림없이 뭔가 이상하다라는 정황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아버지를 삼촌이 죽였다라는 것을 아버지로부터 듣습니다. 물론 귀신의 이야기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증거를 찾아 나가려고 애를 쓰죠. 마침내 보복하려고 원수를 죽이려고 어느 날 이 삼촌이 홀로 방 안에 있습니다. 칼을 뽑아들고 한 발 한 발 다가가서 문을 열자마자 죽이려고 마음먹고 다가가는데 문 앞에 섰을 때 그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보니까 이 왕이 삼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소리였습니다. 이건 대단히 가증스러운 혐오스러운 순간인데, 그러나 이 왕자는 칼을 칼집에다 집어넣죠. 그리고 멈춥니다. 그 사람 다 알죠. 햄릿이라는 왕자입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인 주제는 이건 아니에요. 궁전 안에서 일어나는 음모, 술수들, 정권을 위하여 권력을 위해서 지키려고 하고 어떤 사람을 뺏으려고 하는 그런 암투가 벌어지는 궁전, 또는 사랑과 증오와 온갖 것들이 판을 치면서 배반하고 배신하고 이용하고 악용하고 그런 인간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그 안에서 나타나죠.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정의 이야기고, 한 가정의 왕궁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가정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12세기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궁궐 안에서 이루어지는 암투가 아니라 지금 21세기에도 일어날 수 있는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이야기들입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잖아요. 왜 멈추었을까? 왜? 전 오래전에 한번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의도가 훨씬 더 있겠죠. 그 대단한 천재 같은 사람이니까. 우리에게 멈춤의 의미, 멈춤의 자리, 일단 멈춤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메시지가 있다고 봐요. 사실 혐오스러울 만큼 한 인간이, 가증스러운 죄를 저질렀던 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또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만큼은 멈춰야 된다는 거죠. 사랑도 증오도 배신도 음모도 모든 것이 멈추는, 왜? 하나님 앞에니까. 2021년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멈추어져 있습니다. 가을에는 다시 모든 것이 오픈되고 정상으로 돌아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멈추어져 있는, 일단 멈춤의 자리에 있고 그렇다고 다시 그 차단기가 올라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여름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온 세상 모두를 앞에 걸어가는 길목에 차단기를 내리면서 멈추라고, 일단 멈추라고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멈춤의 자리에 머뭇거리는 우리들을 향하여 밀어넣으셨습니다. 그 안에 필사적으로 밀어넣으셨죠.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나님과 독대하라고, 인생을 살아온 시간. 오늘 이사야 41장 계속해서, 40장 이어서 계속해서 하는 말씀인데, 이 41장의 내용의 분위기는 대단히 준엄한 분위기이고 엄숙한 분위기입니다. 법정의 용어들이 사용되기 때문이고 재판정의 분위기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미지가 재판관의 모습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준엄하고 그리고 엄숙한 그런 이미지가 이사야 41장의 시작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소환, 기소를 받은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소환합니다. 멈춤의 자리에, 그 공간에, 그 시간란에 필사적으로 밀어뜨리시고 끌고 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절박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근데 정작 소환받은 인간들이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회피하고 여러 가지 명분이 있겠죠. 그런데 멀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던져주신 하나님의 소환 명령입니다. 이사야 4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섬을 향하여 호출하고 있죠.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잠잠하라고. 가장 멀리에 떨어져 있는 섬들에게도 그들도 할 말이 있겠죠. 할 말이 있다는 이야기는 못한 것보다 잘한 것이 많다는 이야기죠.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가까이 나오라고 합니다. 힘을 내고 오라고. 마치 좋은 말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또는 핑계를 대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한판 붙으려면은 힘을 내고 오라고. 근데 너는 입 좀 다물고 오라고. 그 대신 가까이 다가오라고. 이상한 신비한 종교들은, 이단들은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사교 집단은 모든 것들이 투명하지 않죠. 가까이 다가가면 마치 닥치듯이 다가오지 못하게 합니다. 몇몇 사람들만 공유하는 그런 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향하여 섬들과 열방과 민족들을 향하여 나오라고, 그리고 가까이 다가오라고 하나님께서 소환하시는 재판장의 용어입니다. 재판관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거절할 수 있습니까? 나 지금 안 되는데요. 뭐 파우스트처럼 찾아왔을 때 비명을 지르잖아. 15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실은 오라고 하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중요한 일이고 내가 없으면 그 일이 안 된다 할지라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땀방울로 얼마나 대단한 보석처럼 그리고 귀하게 모아놨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소용없는 법입니다. 다 내려두고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소환을 하셨거든요. 온 세상을 동일하게 섬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민족들, 열방들, 뭘 대단한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가나 후진국이나 상관없이 온 세상을 향하여 힘없는 사람 힘 좀 내서 오고 말 많은 사람은 입 좀 다물고 오라. 같이 한번 보자고. 이 말씀을 확대하면은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섰을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가 심판을 받는가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은 유대 작은 나라의 신만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의 성전을 지어놓고 예배를 받은 조그만한 신, 한 국가의 신으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온 민족을 다스리시는, 온 열국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권자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한 여호와 야훼, 무시하고 멸시당할 수 있을 수 있었던 강대국의 신이 아니라 파라오가 섬기는 태양신이나 이 바벨론 아수르가 섬기는 또 다른 어떤 마르둑이라는 굉장한 신이 아니라 그들은 우습게 여기고 있지만은 사실은 정작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이십니다. 다 오라고. 다시 말합니다. 거절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지금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수많은 우상들도 함께 나오라고 하죠. 섬에서 섬기는 수많은 각종의 우상들도 다 갖고 오라. 아니 모든 신들을 향해서도 나오라고 하죠.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싸워보자고, 변론해보자고, 내어놓고 따져보자고, 준엄한 재판장의 준엄한 심판관의 모습으로서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창립 42주년, 42년이 지났만 기념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모인 곳.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곳.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교회는 매우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이 모인 열방에서 섬에서 우상을 섬기다가 어쩌다가 소환장을 발부받아서 끌려오듯이 체포당해서 재판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던 말씀의 응답을 가지고 따라 나온 사람들의 모인 장소,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지난주간 콘노에 계시는 장로님 한 분이 그랬어요. 80년 동안 자기가 지금 86세인데 6살 지나고 나서 교회를 다녔으니까 8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정말 중앙장로교회 같은 교회가 없다고 지금 몸이 불편해서 운전을 못하고 계시지만은 그랬습니다. 좋은 캘리포니아에서 여섯 교회를 개척하고 또 캘리포니아 LA에서 뭐 좋은 교회도 다녔던 분이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만큼 우리 교회 안에 신실한 사람들이, 특히 그분 장로님 이야기는 우리 교회 우리 당회원들 장로님들의 그 믿음의 모습이 그냥 어떤 회사에서 직원들이 움직임이 아니라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가진 장로님들이라고. 지난달에 한국에 나갔던 어떤 집사님 긴 카드를 써서 나가셨는데 3년 동안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본인 말로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내 하나쯤이야 라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이 많은 사람들, 이 큰 교회 안에서 내가 특별한 존재로 케어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모른다고. 특히 케플로스가 때로는 언니처럼 부모님처럼 자기들이 힘들 때마다 기도해주고 함께 믿음의 자리에 세워주는 것, 이런 교회가 자기의 인생 속에 많이 살아온 인생은 아니지만은 너무 행복했었다는 카드를 나중에 제가 봤죠. 간 다음에 한참 지나고 난다. 행복했었다고. 섭섭한 일도 많이 있었을 테고 마음에 안 드는 일도 많이 있었을 텐데 물론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좋은 교회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지난 42년 동안이나 교회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다리가 조금 좀 불편했죠. 여러분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근데 잠이 안 와서 어젯밤에는 사실 한잠도 거의 못 잤습니다. 여기 왔다 갔다 늘 하나님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 자리에 앉는 분들 성경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찬송을 통해서 기도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든지 또는 이 자리에 와서 괜히 상처받고 시험들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 예배당 안이 되게 해주세요. 그 피우 자리마다 끌고 다니면서 옛날에 리치몬드 있을 때 팔로룸의 의자들 서너 명 의자들 모여 있거든요. 그러면 늘 토요일 날 밤에 금요일 날 밤에 가서 의자를 전부 다 펼쳐 놓습니다.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의자가 서너 개씩 이렇게 모여 있으면 모여 있는 사람들끼리 예배 끝나고 나면 인사하고 가잖아요. 그러지 아니하도록. 윌크레스트 있을 때도 그랬고 여기에 친교실에 테이블 만지고 정리할 때마다 식사하러 이 안에 들어오신 분들 누구도 영적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괜히 인사 안 하고 괜히 눈치 보다가 상처받는 자리가 되지 않고 시험에 빠지는 자리가 되지 않도록 그런 기도를 하죠. 구석구석 다니면은 성도들이 앉는 자리, 모이는 자리, 있는 자리, 그들이 있었다가 앉았다가 떠난 그 자리를 녹음기로 끄집어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수 있는 말들을 하고, 근데 누군가가 모여 있는 자리에 만약에 녹음기를 나중에 틀어둔다면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소리들이 오고 갔었다면 교회 구석에서, 부엌에서, 무슨 교실에서, 심지어 예배당 안에서도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떠나서도 이 안의 자리가 찬양의 자리가, 찬양의 노래가 하나님을 향하여 메아리 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교회는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교회가 있다는 것. 멈춤이라는 사실은 그 유명한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사람, 영성학자이고 정말 대단한 학자입니다. 유대인 출신이지만 폴란드에서, 독일에서, 그리고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 개공개석까지 하신 분인데, 멈춤이란 안식일의 절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의 멈춤이란 인생의 막간이 아니라, 인생의 잠시 휴게소가 아니라, 인생을 가늠하는 절정의 멈춤이라고 말하죠. 전쟁 속에서의 마침 평화 휴전처럼, 투쟁과 다툼을 하고 있는 시간에 멈추는 것처럼, 미움과 증오가 있는 시간에 멈추는 것처럼, 이 멈춤이란 웅장한 시간이고 장엄한 시간이고 거룩한 시간이라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사랑이 회복되고 치유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이 멈춤, 안식, 예배라는 시간을 아브라함 헤셀이 이야기하죠. 안식이라는 책에서 오래전에 나온,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70년대 돌아가신 아주 유명한 영성학자죠. 안식일 교회, 안식일의 대가입니다. 멈춤. 하나님은 우리를 필사적으로 멈추지 않고 살아가는, 안식일조차도 허물고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우습게 여기고 있는, 아니 하나님 앞에서조차 칼을 빼들고 살아가는 인생을 향하여 멈추라! 멈추라! 온 세상을 향하여, 돈을 향하여, 명예를 향하여, 출세를 향하여 다른 박질을 하고 있는, 아니면 세속적인 쾌락과 욕망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멈추라! 그 멈춤의 시간이 절정이라고, 인생의, 신앙의. 필사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밀어넣고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사탄도 매우 필사적입니다. 음흉합니다. 교묘합니다. 멈춤의 시간을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리로 옮겨가게 하고, 멈춤의 시간을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게 만드는 훈계와 명분을 붙잡고요, 그들에게 유혹하고 있기도 합니다. 과학을 무시하고 의료를 무시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멈춤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환하셨잖아요. 오라고, 가까이 다가오라고, 섬들을 향하여, 열방들을 향하여, 민족들을 향하여, 그리고 들으라고, 잠잠히 들으라고. 교회까지 와서 죽는 신용하면서 마치 죽을 것처럼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있지 말고 힘을 내고 한번 나에게 와 찾아오라고. 그래요. 두 번째 넘어갑니다. 나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문하기 시작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그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여,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 다 모이게 하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따져보자. 시비를 가려보자. 누가 진짜 신인지. 두 가지로 제안합니다. 예언해보라고. 너희들이 믿는 신이 예언해보라고. 한 달 후에 일을 맞출 수 있어? 1년 후에 예언을 성취된 적이 있냐고. 전부 가짜 신이죠. 근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100년에서 적어도 120년 이후에 일어날 사건을 예언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2015년에 네타냐후가 유엔에서 연설했던 연설 내용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총리였던 네타냐후가 이런 연설을 했었죠. 그때 당시에 26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포로된 우리 민족에게 예언하셨었다. 페르시아 왕 중에 한 명, 고레스, 키르스라는 거죠. 아주 전설적인 왕입니다. 여러 가지 전설이 있습니다만은 키르스 왕이 일어나서 그 왕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킬 것이고 예루살렘을 재건시킬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대로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성취시켰고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돌려주셨다라고 역사가 증가하지 않느냐고 네타냐후는 유엔에서 예언 이 하나님의 예언을 그대로 연설했었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신이 있습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이사야 44장 45장에 가면은 그 정복자 동방에서 일어날 페르시아 왕, 그 키루스 왕이 고레스라는 거죠. 발음대로 말하면은 이 고레스 왕을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의 이름까지 알고 계시고 그를 일으켜서서 이런 역사를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신이 있어? 한번 말해보라고. 그리고 더 미련한 인간은 인간의 약점을 인정하고 이해하면 되잖아요. 맞다고 하나님의 예언은 틀린 것이 없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인정하면 될 텐데 이 인간은 자신의 그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믿는 우상을 더욱더 견고히 만들기 시작합니다. 금장색을 하는 사람들은 그 우상들에게 금색깔을 칠하고 망치를 들고 있는 우상꾼들은 망치질을 해서 못을 가지고 우상들을 더 견고하게 만들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서 자기들이 믿는 우상에게 실망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앞에 지금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누가 이런 하나님이 있느냐? 누가 처음과 나중이냐? 누가 하늘과 땅을 경계를 정했느냐? 누가 예언을 해서 성취시켰느냐? 누가 이 땅이 참 하나님이냐 말이에요. 말해보라고. 증거를 대보라고. 재판장에서 재판장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미련한 인간들은, 완고한 인간들은 금을 더욱더 칠하기 시작하고 더욱더 망치질을 하면서 우상이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가 망한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학의 기술을 믿고 인간의 과학의 기술을 믿고 그것을 희망인 것처럼 붙잡으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에게 위안도 되고 사실을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헤셀이라는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의 기술, 인간 문명의 기술이 우리의 멈춤을 때로는 극복하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막을 수는 없다라고 하고 있죠. 저도 배운 적이 있는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학 유명한 교수가 계십니다. 그분은 몸춤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죠. 저항이라고. 내 속에 있는 욕심과 탐심에 대한 저항의 시간이며 세상의 우상에 대한 자유, 우상에 대한 저항의 선언이고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저항하는 철저히 항복하는, 하나님께는 항복하는 순간이고 세상을 향하는 승리자의 저항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항복하려고 하지 않죠. 점점 금을 더 찾아가고 있고 점점 망치를 들고 두들기고 있죠. 안 무너지려고. 이것이 우리의 기술이라고. 소련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어떻게 해체됐어요? 누가 시켰어요? 혁명이 있었어요? 쿠데타가 있었어요? 군인들이 장갑차가 한 대라도 밀고 들어갔어요? 모스크바 시내를? 아니요. 엘친 시대도 쿠데타가 3일 동안 있었지만 그냥 없어졌고 고르바초프 쿠데타 없이 소련이라는 모든 나라들 해체가 되었습니다. 누가 했어요? 베를린, 동베를린, 서베를린 그 대단한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누가 총을 쏘았어요? 누가 협정을 했어요? 아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사실은 시진핑이 뭐 주석이 되고 뭐 전세 세계에 일어나는 통치자들 마치 자기들의 권력이 자기들의 능력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배후에 주권자란 사실이죠. 한번 해보라고 싸워보라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 누구냐라고. 누가 소련을 무너뜨렸고, 누가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렸고, 누가 동부 유럽의 공산주의를 무너지게 했느냐고. 혁명이 있었어요? 아니요. 없었어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이런저런 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 사람 사는 곳에 다른 일이 없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린 아이가 가지는 문제, 다른 집의 어린 아이도 똑같이 그 문제 있어요. 아니, 어린 아이의 문제, 어른에게 없나? 어른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한 가정의 일, 다른 가정에도 일어나요. 왜? 재성이기 때문에. 12세기에 일어난 역사의 사건, 21세기에도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역사의 반복이에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재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섭리의 역사에 그르치는 일들을 하늘 인간의 모습들이기 때문에 역사는 이것을 증명하고 있고 세상은 이것을 우리에 증거하고 있잖아요. 궁중의 암투만이 아니라 회사에서 일어나는 똑같은 암투이고 한 가정에서만 아니라 온 세상의 가정에서 똑같이 일어날 일들이란 말이에요. 역사 속에서도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햄릿이라는 한 인간의 주저하고 망설이고 음모와 술수 속에서 원수를 죽이려고 하고 마침내 자기 엄마, 삼촌, 본인 다 죽죠. 마지막에는 노르웨이 전쟁터에 노예로 끌려갔다가 별별 일을 다 당하면서 인간의 세상의 모습들이에요. 이런저런 일 많이 있었지만은 누군가는 참아나갔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누군가는 용서했죠.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는 오히려 손해보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죠.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 너무 고마운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저 눈에 많이 어른거립니다. 너무 고마운 분들. 진심으로 돈한푼안 받고 써가면서 그 시간 바쳐가면서.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허무하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끝나게 될 것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재판정에서 선고를 하십니다. 언약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4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이사야 40장에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래요, 아는 것이 힘입니다. 살아가면서 적과 아군을 구별하지도 못한 채 싸우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이 없잖아요. 같이 망하는 법입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어요? 모두가 패자일 뿐입니다. 아니, 하나님마저도 패자가 되게 만드는 어리석은 짓이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한 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분열을 일으키는 거죠. 아는 것이 힘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41장에 넘어와서는 아는 것이 힘인 뿐만 아니라 믿는 것이 힘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제대로 믿자는 이야기죠. 아는 것이라면 믿음으로 맡기자는 거죠. 믿는 것이 힘이고 믿는 것이 능력이고 믿음이 지혜이고 믿음이 사랑의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러나 허무한 우상을 섬기지 않는 너희들, 그러나 나의 종, 나의 벗,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후손들아, 나의 종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번 나의 친구, 나의 종,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한 단어로 말하고 있죠. 내가 사랑하는 나의 종들아, 내가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아,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아,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내 말을 믿어야 돼 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를 믿는 너희에게. 종이란 말은 굴욕적이고 노예적인 신분을 말하거나 굴욕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단어로 쓰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예를 갖고 있는, 그리고 오히려 주인의 신임을 받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종이라고 부르는 그런 자리, 영예스러운 자리입니다. 아니, 사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사랑해서 주인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그를 사랑해서 내가 왕이 되고 왕자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그의 종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로포즈를 무릎을 꿇고 하는 거 아닌가? 그 순간이지 뭐, 시간 지나면 또 다 바꿔지지만 무릎을 꿇는다는 이유는 내가 사랑합니다. 동시에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의 종, 내가 택한 벗, 나의 사랑, 이스라엘아, 야곱아. 땅끝에서부터 땅모퉁이에서까지 내가 너를 찾아내어서 보잘 것도 없었던 인간들, 아무 회개도 관심조차 받을 수 없는 연약하게 짝이 없는 인간들, 어쩌면 버림받았던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종들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또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생명이 되는, 능력이 되는, 축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Do not fear, I am with you. 놀라지 말라, Do not dismayed, I am your God.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고. I will strengthen you and help you. I uphold you.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며 힘을 줄 것이며 도와줄 것이며 세워줄 것이라고. With my righteous right hand,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고 너를 도와주며 너를 지켜주며 너를 인도할 것이라고. 이 말씀보다 더 놀라운 말씀, 이 말씀보다 더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꽤 오래전에 심장 수술을 마쳤던 권사님 퇴원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목사님, 간호사가 심장 수술할 때는 심장을 떼어놓는데요. 우리 몸에서 심장을 분리해서 따로 놓고 심장을 대신하는 기계로 우리 몸을 지켜나간대요. 그러니까 심장이 잠시 우리 몸에서 떨어져 나가 있대. 정말 위험한 거죠, 그죠? 근데 의술이 그만큼 발달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 간호사가 그랬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순간에도 내가 당신의 손을 붙잡고 있을 테니까.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8시간, 9시간 수술 끝나고 나면은 회복실에 와서도 내가 끝까지 당신의 손을 붙잡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회복실 마지막에 눈을 뜨는 순간에 희미하게 한 손은 간호사가 붙잡고 있는 거 분명한데 다른 손을 주님이 붙잡고 계신 그 뜻한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눈을 다시 마지막에 마취해서 회복되는 순간이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눈을 움직일 수도 없는 손이지만 자기가 힘을 다해가지고 눈을 뜨려고 애를 쓰다가 저절로 눈이 떠여졌는데 정말 예수님이 자기 다른 손을 붙잡고 계셨다고. 예수님이 자기 손을 붙잡고 계셨다고. 회복될 때. 한국에 아주 유명한 총회장 목사님의 사모님 우리 교회 와 계신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그 아들이 휴스턴에 계셨는데 그 사모님이 그 아들 때문에 엄청 마음에 괴로움을 당하다가 아들을 만나러 휴스턴에 있는데 저하고 같이 갔어요. 그 사모님이. 가시면서 말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 아들을 만나러 갈 때마다, 내 아들을 케어할 때마다, 아들이 벌써 50이 다 되는 아들인데, 휴스턴에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대한민국의 유명한 오르간리스트였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던 그 사모님이, 그런데 이상하게 내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려줬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다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말씀. 새로운 인생, 새로운 일들을 놓여져 있는 또는 새로운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줄수 있는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하시겠습니다. 210장이 아니고 144장입니다. 144장. 예, 1절 4절 합니다.